VOA 세계뉴스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이 19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G7 정상들은 회담 후 공동 성명을 내고 핵무기 없는 세상은 비확산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G7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확산 방지 조약 NPT 체제에서 절대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모든 국가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북한 외에도 러시아와 이란, 중국을 겨냥해 핵확산을 중단하고 비확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19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생존자들과 면담하고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 환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올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의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폭 희생자 기념비를 아무 말 없이 엄숙하게 바라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방문이 G7 정상회의의 상징적인 개막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평화기념관 방문을 통해 G7 지도자들이 원폭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사망자의 영혼을 위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7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들은 이날 피복 생존자들과도 40여 분간 면담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9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피해 동포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히로시마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호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때에 한국 정부가 함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를 만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폭 피해 당사자인 피폭 1세와 그 후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인도태평양 사자안보대화인 쿼드 정상회의를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세 번째 대면 쿼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쿼드 정상회의는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내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 방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쿼드 회원국 정상이 모두 모인 곳에서 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 당시 치안병력 사망에 연루된 3명을 처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마지드 카제미, 살레미르 하셰미, 사이드 야구비가 중부도시 이스파한에서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6일 이들이 바시지 준군사조직대원 2명과 법집행관 1명을 순교자로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처형당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서둘러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란 당국이 고문으로 얼룩진 자백을 재판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이들을 처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는 27일로 100살 생일을 맞는 원로 정치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제력, 기술력에서 세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야심과 미국의 견제가 더 치열해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군사력 때문에 세계가 제3차 대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인터뷰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키신저 전 장관은 1923년 독일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나서 1938년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후에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했고요. 하버드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칠 때 낸 책이 냉전시대 세계정책과 관련해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1960년대 말에 닉슨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돼 미중 국교 수립에 큰 역할을 했고요. 1973년에는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미중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시간이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인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대만과 중국 사이 양안 갈등 완화가 시급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현명한 대응이 중요하며 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첨단 군사력에 대한 경계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Have been elected today, but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ded to a second runoff.
On May 28th, 네, 28일 결선 투표를 치르는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과정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 북한,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은 새벽까지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요. 평안도 지역에 비가 조금 많겠습니다. 또 약간 강한 바람은 북한 전역으로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6도 사이,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가운데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14도에서 19도, 개성 14도에서 25도, 함흥은 11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원산 12도에서 23도, 청진은 9도에서 시작해서 15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그 뒤로 해산은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는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러 추가 제재 방침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빌려준 돈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붕괴 위기로 몰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시작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의 정상들은 오는 21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안보 경제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이후 두 번째 회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을 시작한 지난해 이 전쟁 발발 넉 달 만인 6월에 독일에서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네.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가 전쟁이 시작된 뒤에 두 번째입니다. G7 정상들은 회의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걸로 이 사안의 중대성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이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채택하는 공동 성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네.
정상회의 뒤에 나오는 공동성명은 대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 G7 입장을 밝히는데요. 19일에 G7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G7 지도자들 성명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입장만 정리한 겁니다.
네. 자, 성명의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성명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이유 없는 침략 정쟁에 함께 맞서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러시아의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과 러시아의 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러시아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단행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명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확실하게 좌절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울러 러시아가 군사기구를 재건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술의 수출과 러시아의 침략에 중요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행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러시아의 군사 수행 능력을 약화하려는 조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9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예. 자, 어떤 제재입니까?
네, 미국 상무부가 이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각각 1개 기업과 함께 러시아 기업 69개를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제재 대상이 색안경, 콘택트렌즈, 의류 건조기, 제설기 같은 일상생활 품목부터 항공기술이나 부품 생산 공장, 화약, 트랙터 자동차 공장, 그리고 조선소 등을 망라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는 이미 러시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G7과 유럽연합이 이 전쟁 자금으로 쓰이는 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서 러시아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주요 은행들은 지금 국제 결제 시스템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배제된 상태인데요.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런 제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조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상들은 또 성명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돕는 제3국에 대한 경고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3국이라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네,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고 다만 제3국이라는 용어만 썼는데요.
예.
역시 중국과 이란 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성명은 제3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물적으로 지원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G7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제3국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현재 G7의 기술, 상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제3국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통해 이런 것들이 러시아로 이전되거나 잘못 이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예, 예.
정상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재건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는데요.
네.
이런 맥락에서 G7 정상들은 최근에 유럽평의회가 공개한 전쟁 피해 등록부 신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성명은 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과 민간시설에 대한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와 잔악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에 주요 국제회의 자주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한다고요?
네, 회의 마지막 날이죠. 21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AP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우크라이나 정부와 회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또 올렉시우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회의 보좌관도 19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결정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우리 이익을 옹호하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합의를 봤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두 나라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양측 교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19일 발표했습니다.
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 이게 뭔가요?
네, 지난해 6월에 출범한 이 양측 사이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인도태평양의 13개 나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키면서
네.
여기에서 배제된 타이완과는 이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별도로 경제협력을 모색해왔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국가 사이의 체결하는 이 정식 FTA, 이 자유무역협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번 합의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과시적인 성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미국하고 타이완의 무역 관계에서 뭐가 바뀌는 겁니까?
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시간 단축, 소기업 등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국경 절차 간소화와 형식주의 탈피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타이완 진출이 보다 빠르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또 농업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표준, 국영기업과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을 아우른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타이완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타이완 무역협상사무소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합의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올해 말까지 남우 문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측의 반응 보게 됩니다.
예, 뭐 다시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정례 회견에서 미국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경제와 무역이라는 명목으로 타이완 분열 독립 세력에 어떤 잘못된 신호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하고 경제관계를 더 넓히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을 초청해서 다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이들 국가에 대한 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함께 발전 전략을 조율하고 모두 현대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이들 국가 내 인프라, 자원, 무역 개발 등을 위해서 260억 위안, 미국 돈으로 3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나라들이요, 모두 옛날에 소련 국가들이네요.
맞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에 독립한 나라들인데 전통적으로 이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던 나라들입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이들 나라와 지난 1990년대에 수교한 이래 처음으로 갖는 이 다자 대면 정상회의인데요. 중국이 러시아를 넘어서 이들 나라의 새로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빌려주는 돈이 가난한 나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까?
네, AP통신이 최근에 분석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가난한 10여 개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지거나 심지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예, 빚은 중국에 줬는데 왜 그 나라들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AP통신이 파키스탄과 케냐, 잠비아, 라오스 그리고 몽골같이 중국 쪽에 진 빚이 가장 많은 나라를 분석해봤는데요.
네네.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학교를 열거나 전기를 공급하고 또 음식과 연료를 사들이는 데 써야 되는데
네.
이 세수 중에 매우 큰 액수가 이 중국 외채를 갚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중국이 빌려준 돈 갚는 데 쓴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또 이들 나라들이 외채 이자를 지불하려다 보니까
네.
외환 보유가 급속하게 줄어든다는데요. 또 몇몇 나라는 단지 몇 달 뒤면 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 수입 중에서 어느 정도나 이렇게 외채 갚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네, AP통신이 분석한 걸 보면요. 이 전체 외채 가운데 대략 절반이 중국에서 왔는데요.
네.
대부분 나라가 이 정부 수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외채를 갚는 데 썼습니다.
아. 중국 외채를 갚느라고 이렇게 막대한 세금 수입을 또 외환 보유고를 쓰고 나면 이 나라 경제에는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외채가 너무 많아서 전기를 공급하거나 기계를 돌릴 수가 없어서
네.
방직 공장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케냐는 외채 상환에 들어갈 자금을 확보하려고 수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 급료 지급을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거나 많은 국민이 빈곤선으로 떨어지는 등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들 나라에 빌려준 돈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네네.
앞으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나 정치적 격변이 더 본물이 터지듯 발생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보통 이 받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또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네.
외채 일부를 탕감해주는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특히나 이 수천억 달러를 빌려주고 큰 손해를 보는 걸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렇게 공경에 빠진 나라들은 뭐 서방 국가들이 도울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중국이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보통 공개하지가 않아서
네네.
미국이나 IMF 등이 선뜻 나서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잠비아가 외채 문제로 큰 공경에 처해서 급박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중국 외에 다른 채권국들이 이걸 거절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 어떤 태도인가요?
네, 중국 외교부가 AP통신 쪽에 성명을 보냈는데요. 성명에서 중국이 관대하지 않은 채권국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
앞서 중국은 이 외채 만기를 늦춰주거나 비상대출을 확대하는 형태로 빚을 진 나라들을 도왔고 특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는 이자 상환을 잠시 중단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가운데 대통령 협상팀이 부채 협상에 꾸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남부 국경을 넘은 이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테러 선동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손에 들어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 관련 소식이죠?
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 과 관련한 보고를 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19일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협상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에 꾸준한 진전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 협상을 이끌어왔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인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당시 만남에선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가 있지만 실무진은 계속해서 부채 한도 상향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운 자리에는 백악관의 스티븐 리셰티 선임 고문과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사 테럴 입법국장 등이 투입돼 공화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팀이 초당적 합의를 향해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또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과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적 진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서 지금 정부하고 공화당이 뭐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 실제 성과는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 내부에서 또 각각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 협상 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 역시 합의의 길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 11명은 공화당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수정헌법 14조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예,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네.
자, 이를 통해 미국이 연체 없이 부채를 제때 갚고 또 전 세계적 재앙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공화당에서는 어떤 주장인가요?
예,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에서 협상과 관련해서 또 강경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상팀이 초당적인 합의안을 마련해도 여기에 자신들이 주장한 연방지출 삭감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하원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를 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원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국가부채 한도를 1년간 1조 5천억 달러 올려주는 대신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또 향후 정부 예산 증가율을 1%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협상을 해서 초당적인 합의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게 또 하원을 통과하려면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의 의증이 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2명으로 민주당 213명이 아주 근소한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따라서 로이터통신은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최소한 37명 가운데 80%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밥 구드 의원은 채무 불이행 위험에도 자신들의 목표에 맞지 않는 초당적 법안에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디폴트 위험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맞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애니스 위원장은 18일 진행한 전화회의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해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가 빠지면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또다시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옐런 장관은 18일 JP모건 제이스의 제이미 디몬 최고경영자 CEO 등 20명 이상의 은행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며 의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현재 미국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 취하고 있는 특별 조치가 오는 6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닿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텍사스 주로 갑니다.
예,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18일 이 보도 자료를 내고 텍사스 주로 넘어온 이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의 이주자들을 어디로 보냈다는 거죠?
예, 에버 주지사는 이주민 이송 첫 그룹을 콜로라도주 덴버로 보냈다며 이들을 버스에 태워 덴버 시내 내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에버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이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는데요. 주로 뉴욕과 시카고,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으로 보냈는데 덴버로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서 에버 주지사가 한 얘기가 있네요.
예, 에버 주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 텍사스주는 남부 국경과 닿아 있는 지역이 이주민의 월경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 이주민을 민주당 우위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에버 주지사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경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강화할 때까지 텍사스주는 이 덴버 등과 같은 소위 피난처 도시란 곳으로 이주민을 실어 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덴버 쪽 얘기 들어볼까요?
예, 이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텍사스주의 행동은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행콕 덴버 시장은 현재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각 도시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정치 연극과 사법권을 경쟁하게 만드는 당파적 게임, 그리고 상황 악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법에 대한 옹호가 필요하다고 행콕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콜로라도주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와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부터 텍사스주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긴 국경의 이주민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텍사스주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이주민 수는 19,000명이 넘습니다.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에 도입된 타이틀 42 정책, 지난 11일부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남북 국경에 몰릴 것으로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해당 정책 종료 직전 미국 국경을 넘는 이주민 수는 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정책이 종료되면 더 많은 이주민이 몰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이주민 수는 11일 이후 5,000명 이하로 줄었고요. 지난 17일에는 2,500명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소셜 미디어의 테러 선동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가 테러 관련 게시물을 확장한다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나온 결정인데요. 대법원은 테러로 목숨을 잃은 유족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 원고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연방법을 위반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선동했음을 적절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소송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른바 곤살레스 대 구글과 트위터 대 탐내로 불린 두 소송인데요.
네.
자, 우선 곤살레스 대 구글 소송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프랑스 파리에서 감행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미국인 대학생 노에미 곤살레스 씨가 사망했는데요. 곤살레스 씨 가족은 IS가 테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원을 모집하고 선동하는데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다른 소송은 트위터 대 탐내 소송이네요.
네, 지난 2017년 터키 이스탄불의 레이나 나이트클럽에서 IS가 저지른 테러로 39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했습니다. 당시 테러로 숨진 나우라스 탐내 씨의 유족이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원고 측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게시글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테러 행위를 방조했고 테러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이들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레이나 나이트클럽 공격에 상당한 도움을 주거나 의식적으로 레이나 공격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IS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불법적이고 때로는 끔찍한 목적을 위해 피고들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손전화나 이메일 또는 인터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른 디지털 기술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본 거죠.
이번 소송에서 핵심이 됐던 부분이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면책권의 범위였다고요?
맞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조항은 지난 3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폭넓은 면책권을 줬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구글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방 상원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고위공직자 인준권, 또 탄핵 심판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비준하는 권한도 상원만 갖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상원 권한과 규칙, 그 여덟 번째 순서로 조약 비준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Senators present, a quorum being present, having voted in the affirmative,
ratifying the Kigali Amendment, along with passing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the 미국 연방 상원은 2022년 9월 키갈리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키갈리 수정안은 기존 몬트리올 의정서를 수정한 것으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수소 불화탄소 생산과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조약이란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 2절은 조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은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야 비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원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 승인한 조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바로 제2조약이었습니다. 1794년 워싱턴 대통령은 영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원과 합의해 존 제이 대법원장을 런던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워싱턴 대통령이 협상 문제를 전체 상원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토머스 제퍼슨이 이끄는 공화당은 제이 대법원장이 영국에서 합의한 조약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주의자들은 이 요구를 일축했고 결국 이듬해 상원이 이 조약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일부 대통령이 상원으로부터 조약 승인을 받기 위해 상원 의원들을 협상단에 포함했습니다. 1929년까지 상원은 비공개로 조약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약 내용이 외부로 새나가는 등 문제가 생기자 결국 같은 해 심의 과정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기밀 자료를 다루어야 하는 것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비공개로 조약을 심의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미국 정부는 국제협약을 이른바 행정협정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가 점점 늘었습니다. 행정협정은 조약과는 달리 상원 권고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0세기 들어 상원 업무가 많아지고 공식 조약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행정협정이 점점 대세가 됐습니다. 지난 1990년 이래 미국이 체결한 국제협약 가운데 오직 6%만 상원 권고와 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상원 권한과 규칙 8번째 시간으로 조약 승인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지난 14일 튀르키예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선에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과반 득표가 아니어서 오는 28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과정과 대선 결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5년 만의 선거.
이번 선거는 지난 2018년에 이어서 5년 만에 치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초반에 여러 명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을 중심으로 4개 정당 연합 후보로 나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공화당 등 6개 야당 연합이 내세운 케말 클루츠 다로울로 후보 간의 경쟁 구도로 압축됐는데요.
Presidential election headed to a second runoff. On May 28th, the voters will vote to choose one of the two candidates. In the first round, the current president Erdogan received 49 of the votes.
개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득표율 49.5%로 1위, 클루츠 다로울로 후보가 4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해서 오는 28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튀르키예는 대선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해서 최종 승자를 정합니다.
예상 막 결과.
이번 대선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클루츠 다로울로 후보가 에르도안 대통령보다 우세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클루츠 다로울로 후보가 에르도안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선 지지율로 기염을 토했는데요.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서 막판에는 지지율 차이가 소수점 이하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래도 클루츠 다로울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에르도안 대통령이 0.3%포인트 차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비록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현역 대통령이 야당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펼친 것 자체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굴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대선에서는 2위 후보를 20%포인트 넘는 차로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결선 투표 없이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그만큼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고전 이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고전한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건 튀르키예의 경제 사정입니다. 지난해 10월 튀르키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약 86%가 올랐습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달에는 이 수치가 약 44%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튀르키예 경제를 더 악화하는 요인으로 서방 경제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을 지목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탓에 물가가 폭등한 나라는 사실 튀르키예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앞다퉈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는 달리 튀르키예는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폭등하고 그 사이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에르도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였습니다.
It's scarcely believable, but there can be moments of deep joy amidst the devastation.
여기에다가 지난 2월 튀르키예 남부를 덮친 대지진이 민심을 더 요동치게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5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요. 건물 수십만 채가 붕괴되는 등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의외로 지진 피해 지역들에서 압승을 거둬서 눈길을 끄는데요. 일례로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카흐라만 마라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72% 득표율로 크루츠 다로울루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3위의 캐스팅 보트.
현재 튀르키예 매체들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신한 오한 승리당 대표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한 대표는 1차 투표에서 5% 득표하는 데 그쳤는데요. 하지만 오한 대표를 지지했던 유권자 표심이 에르도안과 클루츠 다로울루 이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 향할지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한 대표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건국 이념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세속주의의 복원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이슬람 정책을 강화하면서 탈세속주의 성향을 보였던 에르도안 대통령과는 대척 지점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한 대표는 또 클루츠 다로울루 후보와도 결이 다른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특히 튀르키예에서 민감한 현안인 쿠르드족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 쿠르드족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클루츠 다로울루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선이 주목받는 이유.
이번 튀르키예 대선은 국내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튀르키예 국내적으로는 이번 대선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는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각 책임자였던 지난 2003년에 총리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20년 동안 집권했는데요. 올해 69살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사실상 종신 집권 길이 열리는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튀르키예 선거 결과는 대외적으로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자랑하면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친러 행보는 우크라이나 전제 해법을 찾고 있는 국제사회의 민감한 부분입니다. 튀르키예는 또 미국이 반대하는 러시아 방공미사일 도입을 강행하는 등의 조처로 그동안 미국과도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하면 이런 기조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입니다.
히즈멧 에트베이 술드레 팀이세 önümüzdeki 5 milletimize önümüzdeki 5 yıl boyunca hizmet etmeyiz.
개최주 소리.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1954년생으로 흑해 연안 지방의 가난하고 보수적인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13살 때 이스탄불로 이주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슬람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의 자서전이나 튀르키예 대통령 웹사이트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소재 마르마라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1981년에 졸업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마라 대학교가 설립된 게 1982년이라 사실이 아닐 거라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국 터키 학생 연합이라는 조직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게 됐고요. 이후 청년 지부장 등을 맡으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넓혔습니다. 그는 1994년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시장이 됩니다. 시장 재임 기간에 이스탄불의 고질적인 상수도 문제,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행정가로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은 강성 이슬람 원칙주의자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약 4개월 동안 복역한 적도 있습니다. 2001년에는 이슬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의개발당을 직접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선거에서 이 정의개발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003년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게 하는 등 이슬람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을 도입했고요. 튀르키예는 점점 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3차례 역임했고요. 총리직 4번 연임 주황에 막히자 개헌을 통해서 임기 중에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서 2014년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결선까지 가게 된 튀르키예 대선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과거를 회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n retrospect, I wasted so much time in my previous job. I should have quit much earlier.
I know what you mean. As I look back, I wish I had taken the job offer that I turned down a few years ago. It would have been a much better opportunity for me.
It's funny how things look so different in hindsight. Looking back, I realized that I was holding on to that job out of fear of the unknown.
In hindsight, if I took that job, I could be a millionaire now. From now on, I'll be a different person. I don't want to look back on my life and regret not taking chances.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말 지나고 보니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In retrospect, in hindsight, looking back, in retrospect.
돌이켜 생각해 보니
I wasted so much time in my previous job.
나는 전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As I look back.
지나고 보니
I wish I had taken the job offer that I turned down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하지 않겠다고 한 직업을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It's funny how things look so different in hindsight. It's funny.
재밌어요.
How things look so different.
너무 달라 보여요.
In hindsight.
지나서 보면.
Looking back, I realized that I was holding on to that job out of fear of the unknown. Looking back,
되돌아보니
I realized
나는 깨달았어요.
I was holding on to that job.
나는 그 직업을 붙잡고 있었어요.
Out of fear of the unknown.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Looking back, I realized I was holding on to that job out of fear of the unknown.
되돌아보니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직업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In hindsight, if I took that job, I would be a millionaire now. In hindsight,
뒤돌아보니 hind, 뒤, sight, 보는 것 in hindsight, 뒤돌아보니 뒤를 보는 시력, 되돌아보는 시력, hindsight 우리가 나중에 옛날에 어떤 것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잘잘못이 정확히 보이는 시력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능력이 바로 hindsight is 2020입니다.
Hindsight is 2020.
지나고 나서야 깨닫죠.
Hindsight is 2020. If I took that job,
내가 그 직업을 택했다면,
I could be a millionaire now.
지금은 백만장자가 됐을 텐데.
From now on,
지금부터,
I'll be a different person.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I don't want to look back on my life. I don't want to.
나는 싫어요.
To look back on my life.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Look back.
되돌아보는 거죠.
And regret.
후회하는 거죠.
Not taking chances.
기회를 잡지 않아서. 자, 그럼 끝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
In retrospec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n retrospect, I wasted so much time in my previous job. I should have quit much earlier.
I know what you mean. As I look back, I wish I had taken the job offer that I turned down a few years ago. It would have been a much better opportunity for me.
It's funny how things look so different in hindsight. Looking back, I realized that I was holding on to that job out of fear of the unknown.
In hindsight, if I took that job, I could be a millionaire now. From now on, I'll be a different person. I don't want to look back on my life and regret not taking chances.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In retrospect, in hindsight, looking back
과거를 회상하는 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